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이고 또 4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에는 이 야곱의 세 이름을 정의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그리고 둘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라는 새 이름은 야곱의 끈질긴 기도의 결과가 아니고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야곱의 일생을 따라다니신 하나님 열심의 소산인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 130세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야곱은 그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과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바로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야곱. 아들 덕분에 그 혹독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이민을 온 별별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 사이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실 서로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을 움켜쥐고 놓지 않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삶을 마치는 그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야곱의 인생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요, 죽을 때 되면요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살고 온 그 인생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천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그네는 여행자입니다. 여행자에게는 돌아갈 곳, 즉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목적지가 아니고 경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본향을 찾는 마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행자입니다. 여행을 하는데 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다니겠습니까? 사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녀도 인생의 짐은 이미 무겁습니다. 크리스찬의 본향, 천국입니다. 우리의 시민권, 천국에 있습니다. 본향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둘째,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야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참 제가 읽어봐도 참 험악한 인생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르고 형하고 싸웠고 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홀로 고향을 떠나서 야곱의 나그네 인생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살 인생 말년에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참 우리 그동안 야곱의 생애를 공부했지만 참 파란만장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요, 이 모든 것은 그 야곱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따라내었던 결과입니다. 근데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쫓아다니시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야곱을 택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껍데기를 벗기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피부를 입히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벗기는 삶, 여러분 우리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삶, 이게 어찌 험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사실 험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참 피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복받은 삶입니다. 우리 다시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이집트의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 아주 뭐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이집트에 비하면 아주 시골 촌구석에 있는 아주 남루한 그 노인이 세상적으로 봐서 별별 없는 사람입니다. 별별 없는 사람이 그 천하의 이집트 왕 바로를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요, 가운데 사는 천부가 그 왕한테 와서요, 왕을 축복을 하는 장면입니다. 말도 안 돼요. 이거 뭐 잘못되진 거 아니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심각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째, 도대체 야곱이 무슨 권위로 왕을 축복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둘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축복이란, 이 축복의 뜻은 뭡니까? 우리 히브리서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말할 필요도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이집트 왕 바로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총독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는 죄수가 이스라엘 총독 또 왕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사도 바울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자기가 총독이나 왕보다 더 높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 담대합니다. 참 멋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이고 가치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축복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아버지입니다. Father of Promise. 그래서 야곱은 바로를 하나님의 선지자의 권위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 야곱이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것 같아도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 애굽은 세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지방, 이스라엘, 이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는 세상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시간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을 가지고 씨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야곱 변하지 않는 모습, 이스라엘 변한 모습.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야곱의 성품이 점점 성화되고 있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번 시간에 했듯이 야곱이 베냐민을 놓는 순간에 성경은 야곱을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한 듯도 보입니다. 이제 야곱의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근데 저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48장입니다.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것은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할아버지를 문병하는 장면인데, 근데 여기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한 문장 속에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변한 야곱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해석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임박한 야곱 속에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 야곱과 변한 이스라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하신 일이 별로 없으시다는 말씀 같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람의 속성이 원래 여러분 구제불능으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사도 바울에게 완전히 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도바울 같은 분도 한탄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한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온도다. 그리고 24절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어떤 신학자들이요, 이 말씀을 이건 변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했다가 다른 신학자들한테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의 기초도 모르는 아주 바보 같은 해석이라고 아주 몰매를 맞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아무리 우리가 변하고 변해도 우리는 본질상에 진노의 자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안에서 늙어서 우리의 삶이 다 할 때까지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변하지 않는 야곱과 변한 이스라엘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두 가지가 존재하죠. 크리스찬이 아는 사람한테는 변한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낫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한테 존재할까요? 마지막 날, 우리 오늘 찬양 불렀죠? 마지막 날 우리가 새로운 육신을 입고 부활을 하게 될 때, 그때까지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용서받은 죄인이죠.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동안 이 성경 기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야곱과 이스라엘 두 가지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성화된 야곱, 변한 야곱이라는 말씀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시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또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 본문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제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건요 아들 야곱이 아버지께 병문안 왔다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개인적인 야곱에 관한 일이고 근데 침상에서 일어나서 요셉과 그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이스라엘 족장인 국민 개인이 아닌 국민 이스라엘로서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상합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49장은 이런 제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임종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소집하고 예언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아.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말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인 너희들.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대표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번역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 인간 야곱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나라를 그 역사를 통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교회로 이어지면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애굽으로 이민한 야곱의 가족 70명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아주 큰 민족으로 장정만 60만이라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고 출애굽해서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그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됩니다. 이렇게 야곱 이스라엘은 저는 당분간 야곱 이스라엘하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축복의 땅에서 완성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개인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집단 즉 이스라엘이라는 공적인 이름을 말씀합니다. 커뮤니티 캠페인의 피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이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우리 안디옥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다고 성경 말합니다. 작은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작은 예수 우리 한 개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크리스찬 모두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이름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그런 공인이라는 말씀입니다. 48장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아들로 선언합니다. 두 사람은 야곱 이스라엘의 손자이지만 아들로 간주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시조의 두 지파로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로 땅을 분배받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빠지게 됩니다. 대신 야곱의 두 아들 요셉도 빠집니다. 요셉의 두 아들 요셉과 레위를 대신해서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여기 아주 흥미있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축복을 할 때 오른손에 장자, 왼손에 천안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게 원칙인데 두 발을 업 바꿔서 오른손으로는 천안 둘째 아들, 왼손으로는 장자 머리 얹고 축복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창세기 27장에서 우리 첫 시간에 배웠듯이 이삭이 야곱을 에서 대신에 장자 축복을 한 것과 비교가 된 장면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차남인 야곱에게 장자 축복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야곱은 고의로 바꿔서 장자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고쳐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팔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고쳐주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늙어서 130살이라고 늙어서 눈이 안 보이는 그 늙은 노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이삭이 속아서 한 축복은 실수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야곱은 실수가 아닙니다. 야곱이 바꾸어서 하는 장자 축복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세상적인 장자 축복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온전히 실행합니다. 그리고 15절 야곱의 죽으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돌보신 하나님 이런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변한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평생을 살아오고 깨닫고 느끼고 자기가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을 간증입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임종을 저는 불행하게도 저의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임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조상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총정리하면서 이제 축복의 정의를 제가 다시 내리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에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축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8장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너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세상적인 부, 권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땅의 기름짐은 우리 삶 속에서 풍요로움, 우리 삶 속에서 만사형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건 줄 알고 자기가 속에서 아버지한테 받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장차 가서 살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열국이 굴복하고 만인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복음성과 찬성과에 수도 없이 나오는 우리 예수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그것이 야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 아시죠?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로, 교회로, 그리고 새나라 새 땅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로서는 정말 짐작하기 어려운 그 신비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장자 축복을 도둑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전달자로서 야곱을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행동에 관계없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하신 리브가에 하신 그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질문에 답변하신 하나님의 예언은 예언인데요. 이것은 리브가가 야곱과 자기 아들 야곱과 공모해서 자기 남편을 속이고 장자 축복을 가로친 것은 리브가가 하나님의 예언을 실행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리브가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은 그 방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박수를 보내지만은, 그러나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결과는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옹수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 목적과 결과에 집착해서 수단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둡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일을 할 뿐입니다. 자, 우리 세 시간에 걸쳐서 우리 야곱 같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웠습니다. 그 야곱이, 그 비열한 야곱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이 야곱같이 비열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스라엘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야곱의 운명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우리 장로교에서 예정론을 마치 운명론인 것처럼 생각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정론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해진 우리의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저 비열한 야곱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값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의 소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끈질기게 쫓아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험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출생부터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습니다. 형에서 외삼촌 라반과의 싸움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형 에서와 그 삼촌 라반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은 야곱의 끈질긴 기도 뭐 이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말씀,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열심히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그리고 교회를 통한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참 끈질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그 끈질긴 기도는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이 아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끈질기게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정의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비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 비전보다는 무엇보다도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축복할 권위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필요로 하듯이 저 세상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저 세상은 교회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다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5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성령의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시급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잘못됐으면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교양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준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이 세상적인 축복을 남발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다 부자 됩니다. 다 축복받습니다. 이게 축복의 남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목표에 의해서 각색이 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죄, 저주, 심판, 지옥, 고난, 십자가 저도 듣기 싫습니다. 참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끈질기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구원, 새나라, 새 땅,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새삼교회입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을 알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